제10장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셨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긴다.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계시란 무엇이며 신앙의 저장소란 무엇을 뜻하는가? 또 생명과 영원의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생활하고 볼 수 있으며 가르치는 조직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심을 담고 있는 성경이 신앙의 보고이다. 신앙의 저장소인 성경에 하느님의 계시로 확증된 진리란 어떤 것인가? 우선 하느님의 계시는 내 지성과 이성을 통해 증명된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시편 19장 1절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영원의 입법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시다. 무한하다함은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뜻이다.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지성, 무한하신 정의,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사랑.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신령한 존재이심을 직접 밝히셨다.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당신을 밝히셨지만 영적인 존재이심으로 인간이 하느님의 본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흔히 사람들은 하느님을 가시적으로 묘사하여 연세가 높고 고상하며 인자한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람으로 묘사된 하느님의 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들에 의해 그려진 초상은 본래의 하느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들의 상상에 의한 불완전한 작품일 뿐이다.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합당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만 하느님께서 신령한 분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자체의 뜻을 생각해 보자.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그 외 다른 말로 신령이라 함은 부드러운 바람이라는 뜻이다. 가을 저녁에 나지막한 언덕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적합한 개념을 일러주시기 위해 왜 하필이면 이 신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지 짐작이 간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내가 볼 수도 없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둘러싸고 나를 휘감고 내 안에 스며들며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를 상쾌하게 한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존재도 아마 이와 비슷한 분이 아니실까 하고 상상해 본다. 이분 안에 내가 살고 움직이며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분보다 더 분명한 영은 없는가? 이분은 어디에나 계신다.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 모두 아신다. 내가 하느님을 하나의 사람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순전하신 영이시기 때문이다. 순전하신 영에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태면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정신 안에 그리고 내 둘레와 주변에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 이분은 내가 당신의 품 안에 있으면 평화와 안정으로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시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나를 편히 쉬게 하시는 존재이시다. 이분은 신령하시고 무한하신 한 분의 하느님이시며 그 위는 삼위이시다. 삼위일체란 한 분의 하느님에게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이다.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지만 삼위 모두 동등하신 하느님이시다. 성삼위의 첫째 위격은 성부, 즉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둘째 위격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성자이시다. 그리고 셋째 위격은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의 같은 하느님이시며 하나이신 천주성을 지니신다. 이것은 신비이며 현의이다. 현의라는 것은 깊은 교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한다. 그렇다고 삼위일체 교리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 교리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지성으로 판단해도 절대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나 자신의 존재를 생각함으로써 다소나마 이 현의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분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하찮은 내 지혜로는 무한한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기란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원래 비교라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도 특히 무한하신 하느님과 유한한 인간을 비교 선상에 함께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이치에 맞게 설명하거나 짐작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존재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면 인간에게는 이 성삼위의 현의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존재를 분석함으로써 이 현의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나라는 존재에는 일종의 세 가지 요소가 일체가 되어 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고한다. 그리고 나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이 사고 자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내 존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 정신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고를 생산해내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 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다. 이 영적 출생을 통해 내가 하나의 사고를 출산한다. 이처럼 나는 존재한다. 내 사고도 존재한다.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적인 나와 영적인 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나는 사고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나 또는 혼수 상태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런데 내 존재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나는 지성뿐 아니라 의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존재하고 사고하는 외에 원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실제로 나는 원이나 사랑함이 없이 어떤 생각에 골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내 자신과 내 지성과 내 의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의 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나는 하나이다. 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신비한 현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 완벽한 설명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인간 존재에 대한 현의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삼위일체의 현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반면에 나라는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사고는 불완전한 표상에 불과하지만 하느님의 섭리에는 영원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깊이가 있다. 또 인간의 사고는 잡다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이와는 다르다. 하느님의 뜻은 바뀜도 없으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느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현재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한 분이므로 그분의 뜻과 섭리는 영원 불변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영원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펴신다.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 자신처럼 무한하고 완전하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할 때 흔히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관념을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된 관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생각도 역시 이와 같지 않으실까 여겨진다. 그분이 품고 계시는 생각은 그분의 말씀이요 아들이다. 말씀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실상은 똑같은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서 첫 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현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바로 성삼위의 둘째 위이시다. 이 유비를 더 진전시켜보자. 내가 지식을 낳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사랑이 예상되고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의 사고도 존재한다. 이 둘이 서로 다르다. 내 셋째 존재는 어떤가? 내 의지는 어떤가? 나는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 나는 내 생각에 어떤 것은 좋아하지만 어떤 것은 싫어한다. 나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내 생각은 존재한다. 내 생각에 대한 사랑 또는 미움 역시 존재한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존재이고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나와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대한 감정, 이 셋은 하나일 뿐이다. 삼위일체의 현의를 이와 같이 설명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느님 아버지 성부에게는 당신의 무한하신 뜻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신 아들 성자가 계신다. 나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무한하신 하느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뿐인 무한한 선에 대한 생각뿐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성자를 사랑하신다. 성자께서도 성부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완전한 모상이시다. 이 두 위 사이에 무한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처럼 언어로 사랑을 표시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당신을 완전히 드리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한숨이요 숨결이다. 그러기에 성삼위의 셋째 위는 거룩하신 영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존재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마치 내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인 것처럼. 이 유비는 우리가 성삼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암시가 됨이 확실하다. 성삼위에게 있어 세 위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성부, 성부로부터 나오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 성부와 성자한테서 바라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 이 유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15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로부터 비롯된 유비이지 현대 사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성삼위의 현의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유비는 삼위일체 현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은 된다. 이 유비로서 하느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비로서 하느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짐은 확실하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이 분명하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는 천사라 불리우는 신령한 피조물이다. 천사는 하느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완전에 가까운 피조물이다. 천사는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졌으며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놀라운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바에 따르면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로 또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한 즉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하느님께 순명하며 충실한 천사들은 천국에 머물게 하셨으나 하느님의 명을 거역한 천사들은 버림을 받았다.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루치펠로서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이 범한 죄는 교만의 죄였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높은 지성에 우쭐대며 하느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었다. 그들은 천사로서의 지성의 빛을 그대로 향유하였으나 불복종 때문에 영원히 하느님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즉각적인 하느님의 징벌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하느님의 마지막 선고가 사탄에게 내려졌다. 그들이 하느님께 거역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에 어긋나는 행위, 하느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지성은 악의로 가득 차게 된다. 바오로가 경고한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12절. 사탄은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죄로 유혹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도 우리 의지를 강박하여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생활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자녀이므로 하늘 아래 있는 그 어느 것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나를 죄악 상태에 붙잡아 둘 수 없다. 비록 악의 세력들이 온갖 유혹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다. 미카엘 대천사의 영도를 받는 착한 천사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시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사람을 사랑한다. 하느님께서는 가끔 그들을 심부름꾼으로서 사람에게 보내시곤 하셨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파견하시어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것임을 알리게 하셨다. 천사는 온전히 신령한 존재이나 사람들한테 파견되는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수호하는 천사를 정해주셨다.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혼과 일생 동안 함께 지낸다. 그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또 현세의 악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늘 우리와 함께 있다. 다만 우리의 영성적 진보를 위해 하느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천사들은 내가 선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의 기도와 선행을 하느님께 보고한다. 또한 임종 때 특별한 도움을 주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지존하신 분의 옥좌로 또는 연옥에로 인도한다. 천사 다음 차례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지성과 자유의지도 심어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시험하셨듯이 사람도 시험하신다. 우리 일생이 바로 시험 기간이다. 만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느님께 충실하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나 만일 내가 불충실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대신 죄를 섬긴다면 나 역시 사탄과 또한 사탄을 섬긴 자들이 받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그 당시에는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총 속에 행복을 누리던 존재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셨고 크나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모르고 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모르고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오직 기쁨과 행복 속에 모든 인간적 지식을 향유하였다. 그들의 지성과 의지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사소한 지시사항뿐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이 지시를 지킴으로써 당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시를 거역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어쩌다가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인류의 첫 조상의 배반은 그 동기가 불순한 중대한 범죄였다. 사탄은 그들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 하고 유혹하였던 것이다.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 줄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지을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배반하였다. 지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한 쌍의 남녀가 저지른 고의적인 배반이었다. 그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배은망덕으로 대신한 배반이었다. 사랑과 자비를 한껏 쏟아 부어주신 하느님을 거스른 배반이었다. 배반의 대가로 그들에게 무서운 징벌이 내렸다. 그들은 고통과 죽음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의지는 약하게 되었고 지성 또한 둔하게 되었다. 그들은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게 되었다. 천국의 문은 그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닫혀지고 말았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죄,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 부른다. 그러나 이 첫 조상의 뺨이 회개의 눈물로 적셔졌을 때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날까지 지루하고 기나긴 기다림의 세기가 시작되었다.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되풀이해서 확인시켜 주었으며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이 지도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법률을 인류에게 내려주셨다. 인간들이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안에 심어놓으신 자연법을 확인하는 열 가지 계명을 선포하셨다. 1.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2.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4.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5. 살인하지 못한다. 6. 간음하지 못한다. 7. 도둑질하지 못한다. 8.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9.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10.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참조. 이 기간 동안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통해 구원하실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예언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마침내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인 임마누엘이 오신다고 예언하기에 이른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서 35장 4절.